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 3주년을 맞아 오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총회가 지금까지 지지해온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경 내 영토 보전 관련 언급이 빠져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휴전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발언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2014년에 빼앗긴 크림반도와 2022년 침공으로 점령당한 동부지역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전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월요일은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한 지 3년째 되는 날이라며 즉각적인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어 이 비극적 순간에 나는 유엔 헌장, 국제법,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성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의 영토 보전을 완전히 수호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평화의 시급한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정의롭고 포괄적 평화 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 및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 개전 3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연 기자회견에서 평화를 조건으로 사임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를 의미한다면 이를 위해 진정으로 나의 직책을 떠나야 한다면 나는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건만 맞는다면 나토 회원국 자격 획득과 대통령직을 즉각 맞바꿀 수 있다며 나는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우크라전으로 인한 개헌 발동으로 지난해 5월 실시되지 못한 대선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률은 계엄 선포 시 선거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과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각국 지도자 12명은 오늘 우크라이나 전 3주년을 맞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이우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생존을 위한 이 싸움에는 우크라이나의 운명만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곧 유럽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들은 최근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합의한 대로 석방될 때까지 2단계 휴전 협상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셈 나임 하마스 정치국장은 어제 로이터통신에 중재국들을 통한 적과의 어떠한 대화도 앞선 시신 4구와 포로 6명 석방의 대가로 합의된 620명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요르단, 이집트 등 휴전협상을 중재해온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휴전합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9일 1단계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후 휴전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하마스 억류인질 이스라엘 수감 팔레스타인 맞교환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 함께 영내 또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탱크를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와 싸우기 위한 연장 주둔을 준비할 것을 예하부대에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하마스와의 휴전 발효 이틀 뒤 북부 제닌을 시작으로 서안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어제 실시된 독일 총선거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중도보수 성향 야당연합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으로 미국 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다룰 리처드 그레넬 대통령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북 제재 다국적 감시 기구가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는 참여국들이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점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자유진영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감시 체제를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정상회담과는 다른 협상판을 짜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다룰 리처드 그레넬 대통령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그레넬 특별임무 담당 대통령 특사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alking means that you're weak. I actually think talking is a tactic to get.
대북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를 담당하는 그레넬 특사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연례 행사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대화하는 건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점을 상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독일 주재 대사를 지낸 그레넬 특사는 이어 우리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기준은 다른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더 좋고 강하며 번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넬 특사는 베네수엘라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책사 중 한 명인 특별 임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마이클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별도의 CPAC 대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에 기반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the presidency of peace. He's going to end the war in Europe.
월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또 미국의 리더십을 미주 대륙 내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쯤 도널드 제이 트럼프의 이름 옆에는 노벨 평화상이 놓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의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 번째 선박인데 실제 무기거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 부두에서 길이 110m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1일자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부두에 대형 선박이 선체를 밀착시킨 장면이 담겼습니다.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 추적 물체가 100m 넘는 길이로 줄지어 있습니다. 이 선박은 전날인 20일 라진항 북한 전용 부두 안쪽에 도착했으며 다음 날인 21일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부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각에선 라진항에 입항한 선박이 먼저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바로 옆 부두에서 새 컨테이너를 실어 출항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도 빈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물건이 가득한 새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항구는 과거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북한이 만든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실은 컨테이너가 이곳에서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다시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위성사진만으론 북러 간 무기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곳에서 대형 선박이 입출항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라진항의 대형 선박 입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곳 무기 선적 부두에는 이달 1일 115m 길이의 선박이 입항했으며 20일에도 또 다른 선체를 부두에 댔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는 지난달 10일을 포함해 총 4척의 선박이 다녀갔습니다. 라진항을 출입하는 선박 한 척에 실리는 컨테이너가 약 600개인 점으로 본다면 올해 라진항에서 거래된 컨테이너는 약 2,400개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1월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18,000개 이상의 군수품 관련 컨테이너와 1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불법 이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러 간 거래된 컨테이너 수는 이미 2만 개를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 비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제기된 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 물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북 제재 다국적 감시 기구가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는 참여국들이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점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나라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미국 등 11개 나라는 2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MSMT가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를 엄격히 조사하고 성공적인 결의 이행 노력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지난해 3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해당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MSMT는 미한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대 명예교수는 21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MSMT 첫 회의를 통해 여러 국가가 여전히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But it's important information that many countries that are participating here from Australia through New Zealand to Italy to keep the
로페즈 교수는 북한은 2009년 이후 부과된 유엔 제재를 더 이상 준수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MSMT 참여국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 의식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미국과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한국 등 주요 참여국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해 창설한 다자 모니터링 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 초래될 역효과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도 관련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또한 MSMT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다 종료된 전문가 패널과 달리 적극적인 참여국들로 구성된 만큼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t can bring a different level of analysis probably to the exchanges that go between Russia
다만 참여국 수의 제한이 있으며 개별국의 조사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점은 향후 운영에 있어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참여국의 조사를 취합하는 방식이 아닌 통합 제재 회피 대응팀을 구성해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자유진영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감시 체제를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정상회담과는 다른 협상판을 짜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새 대북 제재 국제 감시 체제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24일 담화를 내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발족한 대북 제재 감시 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 불법적, 비합법적인 유령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그러면서 더 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라며 우리의 의정에 올라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또 미국이 제재가 가혹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주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그 무엇보다 서두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이와 함께 자신들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그를 가로막아보려고 기도하는 적대 세력들의 시대착오적 망동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은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지난해 10월 발족한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로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 노력을 불법적,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북한은 지난 2019년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대북 제재 완화를 미국 측에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북한의 이번 담화는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 손짓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을 하더라도 1기 협상 때와는 달리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차원이 다른 의제로 협상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민수경제와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안 5개 해제를 조건으로 핵심 핵시설인 영변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협상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 지역의 다른 핵시설까지 추가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하노이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제재 문제에 연연하는 게 미국과의 협상에서 수세에 몰리는 빌미가 될 수 있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자체가 그때보다 약화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이 가동시키고 있는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어려운 건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다만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사실 약화됐고 집행력도 상당히 약화됐잖아요. 북한이 보기에는 이거를 과거처럼 미국이 뭔가 협상수단화 시켜서 이걸 카드로 쥐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건 카드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도 사실상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북한은 핵을 경제적 보상과 거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핵 대 핵 또는 안보 대 안보 차원의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적대국으로서 마치 냉전의 미소처럼 각각의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위협 감축, 핵 군축, 우발적인 충돌이 핵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 안전조치, 그런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북한의 경제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데 제재 문제를 대미 협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동맹 수준의 조약 체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밀착을 강화한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일정 부분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홍민 박사는 미국과 안보 대 안보 협상을 통해 양국 관계가 진전을 보게 되면 그 결과물로서 제재 해제는 따라올 것이라는 게 북한의 셈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신냉전 다극질서로 보고 있고 중국, 러시아 등 반미 국가들과 연대한 대한경제권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과정에서 미러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북한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가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국제사회 제재가 러시아를 통해 일부 구멍이 생겼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에 큰 부담인 게 현실이라며 이번 담화의 주체도 외무성 실장급이라는 점으로 볼 때 북한이 대미협상의 새 판을 짜겠다는 의미로 판단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이번 담화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한국 망명 가능성이 부각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발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결속의 효과도 노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방발전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존의 지방공장을 넘어서서 계속 확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도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단순히 그냥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의 주민들을 동원함으로써 또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외적인 위협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대내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북한은 외무성 담화에 앞서 국방성도 담화를 내고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했죠?
그렇습니다. 22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국방성 공보실장은 21일자 담화에서 최근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등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거명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적수들의 전략적 위협에 전략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성은 트럼프 행정부 출연 이후 공화국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며 지난 20일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의 올해 첫 한반도 전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야합해 오는 3월 여단급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지난해에 비해 7건이나 증가된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 프리덤 쉴드를 또다시 강행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미 담화를 빈번하게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북한 국방성은 앞서 지난 11일 대변인 담화, 15일엔 정책실장 담화를 내고 미한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전략무기 개발, 미한의 북한 비핵화 언급 등에 건건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선 담화에서 비난 대상을 미국이나 미국 행정부로 지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담화에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를 압박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략자산이 전개하고 또 전반기 FS 연습을 오히려 늘려서 한다고 하니까 실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위는 좀 조절한 듯하지만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이번에는 조금 수위를 높여서 트럼프하고 하는 이름을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위를 더 높여갈 것이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도발의 수위도 높일 것이다 라는 신호탄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의 대미 담화가 자주 나오고 있지만 발언 주체와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게 역력하다며 현 단계에서 미국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진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또다시 고위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건데 올해로 14년째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1일 발표한 총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은 14년째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FATF는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우려한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ATF는 북한으로부터 각국이 금융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은행의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며 북한인과의 사업 혹은 금융거래 제한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 금융체계와의 연결성이 높아져 확산 금융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국이 북한과 관련된 금융 위협을 적절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의 위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패널의 활동은 지난해 4월 종료됐습니다. 이날 FATF는 북한과 함께 이란에 대해서도 고위험 국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됐다가 2020년 다시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북한과 함께 각국의 강도 높은 감시를 받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989년 창설된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FATF의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스위스 북한 담당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대사관이 없는 스위스는 중국 주재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위스 외무부가 21일 2025년 2월 20일 유르그 브리 대사가 북한의 신임장을 제정했다면서 이로써 2022년 이뤄진 그의 임명이 공식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브리 대사는 중국에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과 몽골, 북한 담당 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북한의 대사관이 없다며 주중 스위스 대사관이 스위스와 북한 간 양국 관계를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스위스와 북한 간의 향후 협력과 관련해선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외무부에 따르면 주중 스위스 대사관은 중국 외에 북한과 스위스, 몽골과 스위스 등 각각의 양국 외교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정치와 경제, 재정 및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및 문화, 국제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분야가 포함됩니다. 스위스는 북한의 대사관은 없지만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974년 북한과 수교한 스위스는 1997년부터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설치하고 식량 지원과 자연재해 방지 등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 대사가 공식 임무에 들어감에 따라 주북 상주 사무소 직원도 복귀하느냐는 질문에 스위스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2020년 평양에 있는 협력 사무소 활동을 중단했다며 2020년 이후 평양에 상주하는 스위스 직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고 이에 따라 평양에 있던 대부분의 대사관 및 공관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스웨덴이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대사관 운영을 재개했고 11월엔 폴란드가 대사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유린 책임 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 제출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BOA의 질의에 호주와 공동으로 제출하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과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조사 결과를 다룰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서울의 현장기반 조직 등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책임규명 증진 관련 임무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도 합의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과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유엔 인권체계, 특히 인권이사회와 그 기구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EU 대외정책의 핵심 요소라며 모든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2005년부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왔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첫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간의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3월 19일 열리는 북한 인권 상호대화에서 보고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3월 20일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규명 증진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24일에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최종 결과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마지막 주에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이를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경험도 없고 지휘 통제가 취약해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평가했습니다. 나토 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협정이 동북아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드리 자고르드뉴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1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총알받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내 워싱턴의 애틀랜틱 하우스에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담에 화상으로 참여한 자고르드뉴크 전 장관은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투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한 자고르드뉴크 전 장관은 북한군은 전장 경험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약점이라며 지휘 통제 구조도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Clear, they have no experience yet. They have no good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And the Russians are using them as a cannon fodder.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총알받이로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군 병사들도 그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그래서 북한군 사상자 수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실전 경험은 앞으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고르드뉴크 전 장관은 그들의 경험은 다른 나라와 다른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 1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으나 상당한 피해를 입고 최근 후방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자들은 파병된 북한군의 약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국 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20일 중국과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 대에서 진행된 학생들과의 대담에서 관련 질문에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문제이지만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between you and Russia. But we also have to acknowledge that Russia is working with others, with North Korea, with China, and with Iran. So when a peace deal is reached on Ukraine,
이어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층 입장에서 협상 내용이 약하다면 시진핑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취할 다음 조치들을 고려할지도 모른다라며 중국이 역내에서 강압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유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전구가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나토 국가들이 국방 생산과 국방 지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나토 방산 시장에 진출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위산업 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에서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스라엘 무기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15억 달러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0년간 누적 적자만 110억 달러가 넘는데 북한 경제는 최근 고환율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14억 8,56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청서의 지난해 북중 무역 수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2024년 한 해 중국에서 18억 3,303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들여오고 반대로 중국에 3억 4,735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해 15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중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이 수입액에 크게 못 미치면서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낸 것입니다. 무역 수지는 두 나라의 수출과 수입액을 비교해 수출이 많은 경우 흑자, 수입이 많은 경우 적자로 기록하는 개념입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수지 누적 적자액은 113억 6,355만 달러, 범위를 지난 30년으로 넓히면 적자 규모는 약 237억 달러로 집계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석탄과 섬유 등에 대한 대중 수출 증가로 적자 폭이 3억 달러대에 머물렀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가 강화된 2017년과 2018년 적자액이 각각 15억 달러와 20억 달러대로 급증했었습니다. 이어 2019년 사상 최대의 연 누적 적자인 23억 달러를 찍은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2020년에서 2022년 10억 달러 미만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중국과의 무역이 다시 활발해진 2023년 무역 적자는 17억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북중 무역 총액이 소폭 하락하면서 전체 적자도 약 2억 달러 낮아졌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가 중국과의 무역을 더 많이 할수록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에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특정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무역 적자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현상이라면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rade deficit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been a long-term, not a short-term phenomenon. And it was existed.
그러면서 최근 북한은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적자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 생존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공식 무역 자료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도 암호화폐 등을 탈취하며 외화 부족분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송유관을 통한 중국의 대북 원유 제공을 공식 무역 자료를 거치지 않는 무역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해킹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달 14일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6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작년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액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액수입니다. 다만 최근 고환율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여전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올해 2월 기준 북한의 환율을 미화 1달러당 2만 원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8천 원 수준이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체감하는 대중 적자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NAEIA.com 대표는 BOA에 고환율이 수출에서는 큰 이득을 보는 만큼 북한이 수출을 더 늘려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도 현재 환율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에선 그 어떤 누구도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가 아닌 북한 화폐를 소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 화폐에 의존해야 하는 북한 장마당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2017년과 비교해 장마당의 역할을 축소시켰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역임한 박선원 의원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언제 어떤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올해 노벨평화상 추천 마감이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월 28일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 세계적 규모의 분쟁을 종식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만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추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차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1월 25일 순항미사일을 쏘고 29일 김 위원장은 핵설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대개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이 태어난 날 태양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4월 15일까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약간 도발적인 행동을 쭉 하면서 새로운 미국 정권이 북한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하고 말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진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4월 15일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너무 초조해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은 모든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 빅딜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 주장해 결렬됐습니다. 만일 이번에 미국이 핵동결 등 스몰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 인질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딜에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접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북한을 뉴클리어 스테이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확장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로 남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미동맹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파병된 11,000명 북한군 가운데 30% 가까운 3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까요?
국가정보원은 1월 중순경에 약 270명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약 2,300명이 다쳤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지요. 사실 30% 정도의 그 사상자라고 하면은 매우 크게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의 크루스크 지역 전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너무 많은 그 타격을 입어서 추가 파병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이미 만났기 때문에 추가 파병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장관급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지면 예. 북한군도 평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당연히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러시아가 북한군에 대해서 그래도 이 새로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선에 남아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군대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역시 북한군이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신문은 러시아 파병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당간부들과 예. 주민들은 파병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그 11,000명의 북한군은요. 이 평양에 가까이에 있는 폭풍분단 특수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그 평양 주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미 이 상당 부분 파병이 돼 있고 그 파병 속에서 과연 그 자기 자식들이나 아는 이 친지가 죽지는 않을까 많은 그 두려움과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돈도 벌고 인민군 현대화도 하려는 것 같은데 성공할까요?
초기에는 그 러시아에 파병된 그 북한군 한 명당 뭐 $500다 $2,000다 이런 그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러시아 파병에 대한 현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인민군 현대화 같은 것은 상당히 그 추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민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원자재 그다음에 원유 그러한 그 경제 지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냉랭하다는 언론 보도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과 중국 관계가 냉랭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한과 중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 개선되면 또 금방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냉랭하다 할지라도 미국하고 푸틴, 러시아의 푸틴이 이 협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냉랭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 백역법 등을 만들어 남한의 노래 드라마를 반입 유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심이 김정은 정권을 떠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민심이 김정은을 과연 좋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준 것은 없으면서 오히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가지고 사형에 처하고 있고 유례 없이 김정일 때도 안 했던 이런 그 사형을 처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민심이 김정은을 좋아할 거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대하듯이 김정은을 대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김정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현안인 탄핵 사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탄핵의 사유가 네.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내란죄가 있고요.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죄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전쟁을 유도한다는 뜻의 외환유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안보정책, 대북정책이 이번 탄핵, 이번 그 계엄령을 추진하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이용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지 전반적인 외교정책 자체를 놓고 저희가 그 탄핵 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 홍장원 전 네. 국가정보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당연히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말이 맞지요.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늘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셨고 모시고 싶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 내란에 대해서 끼어들면은 잘못하면은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의 국가정보원 1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장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배경과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수준이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이 앞서는 분야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는 정부 산하기구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인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2022년 기준 전체 수출의 18.9%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분야 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반도체 시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절반을 넘는 51.7%를 차지했는데요. 2020년 61.1%에서 1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최대 시장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 기술 수준이 중국에 뒤졌다는 건 수출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29.4%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한 반도체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전력 반도체,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등 대부분 분야에서 뒤졌고요. 유일하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만 같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과 2년 전 동일한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3개 분야에서 앞섰던 것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그렇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반도체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핵심 인력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미국과 중국의 견제, 공급망 견지화 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일본과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제재, 동남아시아의 급성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데다 국내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작은 점 등을 들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올해 폐교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49곳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교 폐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폐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들어 폐교된 초중고교 수 얼마나 됩니까?
예, 지난 5년만 보더라도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적게는 20여 곳에서 많게는 30여 곳이 폐교했는데요. 2022년에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 그리고 2024년 33곳이었습니다. 올해 49곳이 폐교되는 건 지난 5년간 매년 폐교된 학교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에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폐교되는 초중고교가 한 곳도 없는 점이 이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서울뿐 아니라 서울에 인접한 인천도 올해 폐교가 한 곳도 없고요. 경기도는 6곳인데요. 두 지역은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비싼 주택가격 때문에 서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폐교되는 학교가 특히 많은 지역은 어딘가요?
예, 전라남도가 10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 이어 충청남도 9곳, 전라북도 8곳, 강원도 7곳 순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부산과 대구에서도 각각 두 곳과 한 곳이 폐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시골에서 살지 않으려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출생에 따른 현상이라면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폐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폐교되는 49곳 학교 중에 초등학교가 무려 38곳입니다. 게다가 폐교되지는 않았어도 지난해 신입생이 전혀 없었던 초등학교도 전국적으로 112곳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지방소도시들에는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한국에서 수도권 집중 실태 어느 정도인가요?
5,20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이런 쏠림 현상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집니다. 정부기관과 주요 일자리, 대학 등이 거의 전적으로 수도권에 있다 보니 지방, 특히 시골에서는 젊은이들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초중고 학교 폐교 상황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